오늘 본문 43절 말씀에는요, 이틀이 지나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틀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앞에 구절을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동을 하신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말씀하는 도중에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여인은 자기의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 예수님 유대인이시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더 머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어떤 기적을 행한다거나 어떤 먹을 것을 베푸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고 고향 땅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데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고향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을 보시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고향 땅으로 이르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5절 말씀 원문에 보면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절과 45절을 접속사 그러므로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고향 땅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신다. 그러므로 고향 갈릴리에 이르시매. 여러분 좀 어색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돼야지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가지 않고 다시 환영해주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영해주고 또 우리를 잘 알아주고 반겨주는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또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에 조를 편성하거나 팀을 짤 때에 꼭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누가 같은 조인가요? 누가 같은 팀인가요? 우리 조에는 누가 있나요? 누구랑 함께 가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속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자신을 반겨주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더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이곳에 조금만 더 머무르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아, 조금만 더 하면 이곳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그런 열매를 회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배척하는 그 고향 갈릴리 땅으로 향하십니다.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안 가시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신 것이죠.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향 땅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요, 어떤 실패와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쫓아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곳에 가야 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이동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를 할 때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좀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빨리 떠나고 싶어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좋지 못한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해서 가야 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임무는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회심의 그 회심한 사람의 수에 따라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잘못 생각하고 좀 착각했던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래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선교 전에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선교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여러 가지 공연을 했는데 좀 약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선교는 조금 실패한 선교다. 좀 잘 되지 않은 선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돌아와서 어떤 선교를 준비하거나 다시 선교를 갈 때에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선교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연습하고 준비해야지 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요, 그 선교의 성공과 실패, 잘됨과 잘되지 못함이 지극히 나 개인 중심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이번 선교에 은혜 받으면 이 선교는 잘된 선교이고 내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어떤 감격이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이 선교가 잘못된 선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공연에서 좀 실수하고 잘못을 했다고 해서 팀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번 선교는 잘못된 선교이고 그렇지 않고 너무 화목하고 잘되고 공연도 순서대로 잘 이루어졌다 그것이 성공적인 선교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 그것에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참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일이었다면 각 선교팀마다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교 갈 때에 무조건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죠. 본인도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회심자를 많이 얻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 말을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돼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거고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경험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공과 실패, 좋고 나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계속해서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죠.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5절에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접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요, 본문의 45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보았기 때문에 영접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들과 또 갈릴리 사람들이 대조되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서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이곳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48절에 나와 있는데요. 4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 왕의 신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48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이 너희가 단수로 왕의 신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너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갈릴리 모든 사람들,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이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보이는 거 넘어서 행하시는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전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하는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시든지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하시죠. 사실 왕의 신하도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야 되고 어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신다든지 안수를 하신다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병이 나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같이 저와 함께 우리 집 가버나움으로 갑시다. 같이 그 현장 가운데 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함께 가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으로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의 태도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보는 믿음에서 듣는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한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면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믿으면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면 보여주겠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내려갔을 때에 아들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 제자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보아야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보아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육신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서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인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먹을 때도 믿기 전에는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믿고 난 뒤에 먹는 그 식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이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가오는 봄날의 기운이, 따뜻한 봄날의 기운이 그저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 환우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